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나요?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터입니다. 첫 찬양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벌써 10월이라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맞아요. 가을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 마음에도 믿음의 열매가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지하 자매님, 오늘은 한 맹인의 외침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바디메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맹인이었다는 건 얼핏 기억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오늘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세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바디메오는 성경 어느 곳에 나와 있나요?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먼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성경 속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냥 한 장면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바디메오 그의 삶은 맹인 그리고 거지라는 두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는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을 수 있었고 부를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었다는 게 정말 인상 깊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바디메오는 단지 눈을 뜨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고 방해받아도 멈추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정말 주님을 바랐고 사랑했기에 부르짖은 겁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잠잠하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마저 그렇게 무시당하다니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믿음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데요.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뚫고 나가는 담대함이 되곤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춰 서셨다는 말씀이 너무 감동이에요.
맞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속에서도 한 사람의 외침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묻지 않아도 보이는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 아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지아야. 그 질문이 우리를 향해 온다면 우리가 바디메오라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지금 제 마음에도 그런 대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아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저는 막상 질문 앞에 서니까 어떤 답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네요.
저도 그렇고 우리 내맘창 가족분들도 함께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할지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셔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찬송 부르리 예수의
찬송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하자매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시는 질문에 어떤 답을 할지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떤 답을 해야 할지 계속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바디베어였다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또 보게 해달라고 구했을 것 같아요.
바디메오는 육의 눈을 뜨는 것만 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눈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보게 해달라고 고백한 바디메오도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제 눈에 들어온 문장이 있는데요. 바디메오는 단지 보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써있더라고요.
맞아요, 지하자매님. 그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용기 내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믿음으로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바디메오. 그의 인생은 길가에 앉은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바뀐 거예요.
저도 그런 변화가 제 삶에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수동적인 존재에서 주님을 따르는 존재로요.
지하자매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 맘찬 가족 여러분, 바디메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외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을 주님은 오늘도 들으십니다.
그 음성을 믿고 부르짖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멘.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지하자매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북조선에 계신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북조선의 마음에 내 마음 찬 가족분들에게도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보내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북조선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지 늘 부담이 컸어요. 그러면서 더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고 진짜 주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면 좋겠다고 소망하면서 매주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북조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영적으로 맹인인 자들도 예수님이 가까이 지나시며 두드리시는 날 주님이심을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심겨져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되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그 날을 함께 소망하게 됩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지하자매님. 그 날을 함께 꿈꿔보면서 오늘의 이 바디메오의 고백을 담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이 몸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고침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육신뿐 아니라 마음도 믿음도 시선도 주님께서 만지셔야 보이고 걸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외침 앞에 멈춰 서십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을 따를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서무룡지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광야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수님이 주시는 샘수를 또 우리가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엘림의 그 아름다운 네. 그 샘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러시군요. 네. 잘 지나가길 기도드려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보죠.
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인류 창조하신 목적을 보면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주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최후 심판이 정말 있냐. 예,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증거를 찾아보고 있는데 다섯 번째 증거였죠. 우리 사무령진이 말씀하신 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하실 성전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사람에게 기쁨과 복락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였고요.
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인간에게는 참된 기쁨과 복락이라는 게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목적이 뭐야? 다 성전이 돼야 돼. 다른 말로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 돼.
아멘.
그때 이제 참된 기쁨과 복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어떤 육체와 행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류 창조의 목적이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 가지 방해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못 이루시는 법이 없잖아요. 무엇보다 그분의 성령의 전을 이 영원한 부패함 속에 가두어 놓으실 것이냐?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그 말은 인간의 기쁨과 복락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루시고 마신다는 것.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최후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도 신학이 제시하는 최후 심판의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현재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부활과 심판 이후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인데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봐도 마지막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52문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심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생각해보면 마지막 심판을 이해하기 쉽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만 마지막 심판이 다른 점은 고소인 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왜냐하면
네. 네,
말씀들을 살펴보았을 때 책들이 펴져서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또 마음이 은밀한 것까지 다 밝히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기록된 그 행동에 대한 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펴져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심판에는 심판자와 피고인, 법과 선고와 집행만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고소인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심판의 심판자는 누구라고 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네.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그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과 위엄으로 강림하시죠. 자, 그러면 그 후에 있게 될 일이 무엇이었죠?
네, 세상의 시작 때부터 살았다 죽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의인이나 악인들이
그렇죠.
부활하고 살아나고
네.
또 그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을 때 살아있던 자들은
네, 그때도 살아있던 자들이 네, 있었을 테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네.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그렇죠.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심판대 앞에 선 뒤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되죠. 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선고가 내려지죠?
맞습니다.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선고가 내려지고 의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공로 행위에 따라서 선고가 내려질 것인데
네.
의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가 적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선고가 내려진 다음에는 선고가 집행이 되고 그리고 그 집행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영원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상, 영원한 벌. 자,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살펴봤고요. 52문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2문. 그리스도께서 그리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은요?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임하시기를 머리를 들어 기다립니다. 그는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며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52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를 살펴봤어요.
네.
정말로 미래 심판이 있냐? 있다. 그럼 그 심판은 뭐냐? 네, 이렇게 살펴봤죠. 오늘은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누가 심판할 것인가? 뭐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서 그 심판의 내용에서 심판주가 누구냐? 뭐 이거를 살펴보긴 했습니다. 간단히.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네.
그러니까 재판장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주로 배워왔죠?
네, 앞선 부분들에서는 뭐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셨는지 그 유익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분, 즉 중보자로 배워왔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하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중보자다. 중보자다. 이렇게 배워왔죠.
네.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과 관련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심판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거 지난주 간단히 했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붙이면 돼요. 자, 이분은 누구냐? 중보자. 그분과 같은 분이다. 뭐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연결한다는 게 상당히 새롭게 우리에게 의미가 다가와요.
네.
심판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분은 중보자이신 바로 그분과 같은 분이다. 이게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늘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네, 그 감격, 그 만남의 은혜가 있죠. 관련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5장 22절, 5장 27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이제 중보자와 심판주 같은 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성령께서 이 심판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 일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맡겨졌느냐. 중보자인 그분.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인성으로 중보자는 사람이셔야 되잖아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셔야 네네. 되는데 인성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선고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사도행전 10장 42절, 17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겁니다. 그런데 네.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냐, 볼 수 있는 사람 같은 모습을 가졌느냐, 볼 수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중보자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럼 분명히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재판장으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은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가지신 그분께서 오셔서 재판을 하신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분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친히 성자
성자면서 예, 하나님이시고
예, 또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은 단순히 인성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게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 심판은 그 동의와 권위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속하는 일이다.
아멘. 하지만 눈에 보이는 면에서는 그러니까 선고를 내리며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일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오셔서 선고를 내리시고 내리신 선고를 집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겠어요. 그건 교회 역시 심판자의 결정에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함께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사도들이 열두 보좌에 앉아 심판하실 것.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 교회도 함께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그 선고에 대해서 우리도 찬동하고 동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군요.
그렇죠. 말씀에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자, 너 양, 구원, 너 염소, 너는 최후 심판. 그러면 아마 이제 교회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딱 재판을 하시는 순간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맞게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결정은 너무나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동의함으로 그 재판에 참여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심판하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심판자가 필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교회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중보자잖아요. 그분이 그 동일하신 중보자가 또한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하신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0절,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정하신 이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심판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형님이죠.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의 아멘. 구속자이심으로 우와 기대감을 갖는 거죠. 우리에게는 은혜롭게 결정되실 거야.
아멘.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또한 황송하게도 우리를 형제로 지체로 삼으신 자들을 결코 우리를 정죄하거나 너 죄인이야 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기대감, 위로를 갖게 하시려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의 위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신 심판자의 약속에서 또 이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 5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정해진 이유, 그의 재림의 목적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몸인 교회를 구원하시고 그분과 성도들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에 던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자,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정하신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아멘.
그를 찌른 자들이란 누굴까요? 예수님을 찌른 자는 누구예요? 로마 병사들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단지 창으로 찌른 것만을 말하지 않고 말로 주님을 찌르면서 모욕하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덕들을 거부하고 주님의 마음도 찌르고 그랬던 모든 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맞잖아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정해지신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에 대한 반론이 있거든요. 사무엘 1장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오시는 것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심판자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네, 뭐 이 반론은 너무 아이 같은 반론이어서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반론을 했나 봐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죠. 뭐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뭐 그 사람들 주장대로 분명히 돼 있네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네. 그럼 그 사람들 맞는 말인가요? 자, 이 말씀은 언제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처음 오셨을 때, 그러니까 2000년 전 초림 때에는 구원하시기 오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그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성경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는 사람의 말이죠.
네,
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심판주 그리스도는 초림이 아니죠.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가 아니라 다시 오실 때의 그분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있죠. 자, 이렇게 세 번째 주제도 마쳤네요. 52문. 네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시는 걸까요? 뭐 막연하게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구름 속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요. 잘 대답하셨어요.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 동일한 곳으로부터 오실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성경의 선언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이나 바다나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공중과 하늘을 구별해야 돼요. 저기 위에 떠 있는 구름 그곳의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그 공중, 그 하늘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 예전에 하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의미 살펴봤었죠? 세 가지 의미. 예, 그 하늘. 그리고 그분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바로 그 하늘로부터 당신이 올라가실 때 보인 이 공중의 영역으로, 자 여기 하늘과 공중이 구별됐죠?
네.
이 공중의 영역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아멘. 교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심판자와 구속주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또 알고 있어야 되죠.
네.
예,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해. 그런데 계속해서 땅굴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소망해. 그런데 계속 바다에서 배 타고 가서 언제 오실까 찾아. 성경하고 틀린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 하늘은 고개 들고 구름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바라보라는 거죠. 어떻게 바라봐요?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뜨고 성경 보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도 바로 저 이제 공중으로부터 오실 그분을 기대하는 거죠. 네, 반드시 그분이 가지셨던 그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오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어디서부터 오시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주제를 마치고 52문의 다섯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식으로 오실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분은 상상 속에서나 아니면 가상적으로 꾸며내서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진정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그리고 국지적으로 이제 보이게 특정한 장소가 있게끔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진짜로 오시고 눈에 보이시고 오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 동네 오시고 그 동네도 오시고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겠죠. 그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분의 위엄을 보잖아요. 그분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막 나팔을 불면서 네. 막 소리가 나면서 오시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네.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예,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을 안 읽은 사람까지도. 스가랴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 아멘.
예,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말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자, 두 번째 그분은 또 어떤 방식으로 오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아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신적인 위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끔 이거 뭐 영화 이런 거 보면 산신령이 나타날 때 구름 꽝 하면서 나타나잖아요. 네. 그때 그 구름이 막 효과를 내잖아요. 오, 저 산신령 대단한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을 악인과 분리시키시고 경건한 자는 구원하시고 불경건한 자는 영벌에 처하는 권세, 이 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지니시고 오십니다.
아멘. 참되신 하나님께만 있는 그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거네요.
네.
네,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며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두려움과 기대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보는 거죠. 그때 이제 이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을 이제 그 소망으로 이제 이겨내는 거죠. 자,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오실까요? 세 번째, 그분은 악인들이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때 갑자기 이게 세 번째 방식입니다. 오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52문 다섯 번째 주제를 마치고요.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심판의 대상자들, 심판받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산자든 죽은자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 그리고 악한 천사들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요. 심판 직전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산자라 부르기도 하고 죽은자라 부르기도 하겠죠. 심판의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뭐 산자일 테고 뭐 그 나머지는 모두 죽은 자들이겠죠. 아무튼 죽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겠죠. 산자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돼요. 그래서 모두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모두가 다. 여기 반론이 있거든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입니다.
네. 뭐 이것도 두 가지 말이 다 있기는 해요. 근데 살펴보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냐? 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요. 다만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정죄의 심판 그리고 무죄 방면의 심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의 심판은 너는 죄인이야. 벌받아. 그게 정죄의 심판이고 무죄 방면. 무죄 방면은 죄가 없으니 풀어준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잘못이 없어. 이것도 사실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면 심판 안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들도 심판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도 심판 받아라고 말할 땐 어떤 의미로 말한 거예요?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무죄 방면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론, 지금 이야기한 반론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분명한 건 지금 이제 이야기한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52문 그리스도께서 그리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들 중에 사모님 나눠보실 것이나 은혜 받은 것들이 있다면 나눠보실까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찌른 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지 아니면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자들의 마음과 기대는 과연 어떨지가 마음속에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 어디에 죽어있는 모든 자들이 다 토해내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시 다 살림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머리에 좀 남았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인가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과 수많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실 텐데 그 놀라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 자들의 그 완악함, 악인들의 완악함도 또 오늘 보게 되었던 것 같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사모님 귀한 은혜를 나눠주셔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러 육신은 늙어지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또 상황적으로 굉장히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실 수도 있고 삶이 참 슬프기도 하고 그렇긴 하나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뭔가 주님 앞에서 살아나거나 변화되어서 최종적인 심판과 결정을 받을 것이다 를 생각하며 네 오늘 하루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게 다 끝이 아니야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